오늘은 대요리문답 3문 그리고 4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요리문답 3문, 4문. 3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제3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백하게 나타냅니다. 즉 그 장엄함과 순수함에 의해서 모든 부분들의 일치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 목적에 의해서 또한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시키며 신자들을 안위로하고 구원에 이르게 세우시는 그 빛과 능력에 의하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백하게 나타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또한 성경과 함께 사람의 마음 안에서 증가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15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해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무엇이 증가한다고 말했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빛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사역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증가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 세계가 저주를 받게 되고 또 인간의 이성과 마음, 인간의 추론 능력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어두워져서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실존,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보통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의 관점에서 자연 계시도 해석해내야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게 될 3문과 4문 이어지는 내용들은 성경이 무엇인지, 특별 계신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3문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신앙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없어졌지만 오래전에 호텔에 가면 기도원협회에서 성경을 비치해 놓았죠. 지금은 다 치워버렸습니다. 수십 년 됐지만. 근데 거기 보면 신약 성경과 시편이 들어있죠. 구약은 빠져 있습니다. 불량문에서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다 구약 성경을 잘 읽느냐라고 하면, 기독교인들도 구약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신앙생활이 희미한 분들에게 물어보면,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독파해 본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99.99%가 그렇다는 것은 제가 뭐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대교회 구약 성경의 소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이 구약 시대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사에게 목적이요, 또 그리스도가 모든 계시의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시대에도 구약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마치 시들어버린 꽃에, 구약 시대에 활짝 폈다가 예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김이 빠져버린 무슨 사이다처럼 그런 죽어있는 문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 성경은 더 만개하고 그 위대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는 점에서 구약 성경은 매우 우리에게 요긴한 책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소유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세 가지로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첫째는 구약 성경의 높이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물론 신약 성경도 하나님 그분의 크심, 그분의 높으심 물론 잘 나타내고 있지만 구약을 읽어보세요. 선지서들, 그 다음에 시편 이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그분이 창조주요, 위대한 왕이시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잘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되고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그분의 의미함을 제일 잘 보여주는 책이 있다면, 물론 신약도 잘 보여주지만 이 구약의 장대함,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스케일도 매우 장중하지요. 두 번째는 구약의 깊이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또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파고드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혼인관계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을 아버지께서, 자유로운 아버지께서 자녀를 품고 다루시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같은 데 읽어보시면 여러 번 가늠하고 집을 나갔지만 끝까지 돌아오도록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성의 깊이는 오늘날의 값싼 은혜 복음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은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이런 정도의 내용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적인 부분들을 너무나 잘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약의 넓이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요. 온 나라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인간의 내밀한 성적인 영역에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영역으로 구약 성경의 빛이 다 흘고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넓이는 신령한 세계에 갇혀서 현실을 도외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주죠. 신앙은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사람들끼리 차 한잔하고 저녁 먹고 함께 어디 뭐 소풍 가는 체육대회하고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경건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디보다 잘 증가하는 책은 구약성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약 성경의 길이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집요하게 심판하시는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역사들을 구약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또 수백 년 후에도 나타나시는, 그래서 세대를 이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책은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요리문답 3문답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요리문답 다시 한번 3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래놓고 말씀과 구약과 신약 성경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연결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와 성경은 본래는 달랐습니다. 그렇죠? 계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죠. 그게 성경이죠. 그런데 계시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성경이 기록되고 완성된 다음에는 계시와 성경을 구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시와 성경을 분리시키게 되어지면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계시에 의존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흔히 요즘에 뭐예요?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목사님이 뭐 꿈꾼 이야기, 환상을 본 이야기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사로잡으셔서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 또 신통한 투시력을 갖고 있는 분이 뭐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성경의 권위보다도 높이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혹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계시가 곧 성경이요 성경이 곧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관이 매우 중요하고, 이 때문에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근간을 이루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제1장에서 성경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제가 성경읽기 학교 때나 여러 기회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강조를 드렸고, 자유주의자들, 신정통주의자들, 그 다음에 개혁주의자들의 성경관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민다 그랬죠?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아시겠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이 항아리에 보석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찌꺼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석을 골라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정말 계시의 말씀도 있지만 불필요한 인간의 말도 있다는 거예요. 편집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골라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신동충주의자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게 미묘하죠.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뭐 내 마음에 감동이 있든 뭐 짜릿하든 뭐 마음에 뭐 열정이 있든 좀 식든 이전처럼 성경을 좀 기쁘게 읽지 못하든 관계없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정통주의자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카운팅 이렇게 딱 부딪힐 때 뭐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뭐가 촥 들어오고 뭐 마음이 찡하고 뭐 이런 것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움직임들을 매우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탄은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하와를 뭐라고 깨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정말 성경이 그래? 그래서 근본을 흔들어버리죠. 요즘 동성애주의자들 CBS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동성을 옹호하고 뉴스앤조이 이런 데 보면 특별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주 무서운 건데요. 소돔고모라 사건, 창세기 19장 사건, 사사기 18장 이후 사건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그 시대가 망했던 것은 동성애제 때문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한 공격은 외부에서만 주어지지 않고 내부에서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성주의가 발달하면서 계명주의가 발달하면서 고등 비평학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고고학, 그 다음에 과학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비평하는 거죠. 이 창조과학이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순수 과학으로 성경을 재단하는 거예요. 합신에서 지난 주간에 창조과학회 학회가 있었는데 그런 개입을 인정하고 성경 신학자들이 말하는 성경관과 창조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 간에 매울 수 없는 개입이 있다는 것도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나는 세상이 두쪽다고 믿는다. 이런 확신을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그렇게 믿거든요. 이단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이단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믿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무엇으로 믿느냐라고 물으면 안 되고 그 무엇을 무엇으로 믿느냐라고까지 물어야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 말씀을 믿는다라는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안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어떤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문맥을 떼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만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사들이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준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성경을 인용해서 말했거든요. 그 성경을 예로 많이 든다고 해서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무수히 인용하고 성경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믿지만 또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도 믿습니다. 그렇죠? 감동,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시면 뭐 무슨 예술가에게 갑자기 어떤 영감이 임해가지고 뭐 타르티니 악마의 드릴처럼 오늘 갑자기 곡상이 임해가지고 슉 썼는데 기가 막힌 바이올린 곡을 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감이 뭔지를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은 참 어려웠기 때문에 에드워드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감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주의 있게 청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감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의지에 작용하는 성령의 운동이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권의 책을 생산했는데 이 책은 총체적으로 저자이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제대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런 영감을 인간이 경험하는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즉 단지 더 높은 다양성의 정신력이나 시적 내지는 종교적 열정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그것의 신적 특성을 완전히 흐트러버리는 것이고 또한 그것의 종교적 의의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감을 무슨 시인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순식간에 시를 쓰고 악상이 떠올라서 뭘 써내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영감 사상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겠으나 그와 같은 범주의 무엇으로 설명하는 것은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영감을 그냥 구술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면 깨알처럼 받아 적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그것은 큰 오산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예언을 예언하던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연구했다 그래요. 인간이. 그러니까 불러 주는 대로 받아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또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당시에 다른 복음서, 우리가 말하는 정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 또 다른 복음서를 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붓을 들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자료를 가지고 취사선택하고 판단해서 누가복음을 써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거기에 반영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자의 추론과 판단과 사고 과정을 통해서 어우러진 것이 영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변화산에서 체험을 한 것을 기록에 남겨놓았죠. 베드로서 1장에서. 그리고 베드로서 또 뒤쪽에 가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등급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언어로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왜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는가? 그것은 보존과 전파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언제든지 전파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놓았다는 이 말은 더 이상 더해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개정증보판이라는 게 없습니다. 새로워진 무슨 계시가 다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 계시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날이 날에게 말한다고 말했죠. 무슨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는 순간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 영역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핑계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율법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가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일반 계시를 해석해낼 수 있는 추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 계시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을 쭉 써나간 내용들을 언급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66권을 보시면 말이죠. 성경의 사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 모세가 기록하되 호세아의 글에 다윗이 말한 바 그러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호세아서 그 다음에 또 뭐 또 사무엘서 뭐 이사야서 많이 언급하죠. 그런 유기적인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66권의 성경만을 인정하게 된 것이고 이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된 것이죠. 만약에 천상의 언어로만 기록을 했더라면 흔히 요즘 신비주의에 말하는 영서라고 들어보시죠. 영서? 네. 방언도 하지만 영서를 써요. 알아듣도 못하는 글들을 네. 해독 불가능하지 우리는. 그런 게 놀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듣는 언어로 써주셨는데 무슨 신령한 무슨 언어를 제가 배웠다 그러면서 막 이상한 글을 써서 무슨 부적처럼 주고 제가 그런 거 받아봤거든요. 예. 예. 저는 온갖 경험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개혁주의자가 된 것은 그런 모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그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영감으로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성경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성을 갖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규칙이다. 교황이 칙령을 내렸다든지 특별한 교회에서 그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해서 이것은 획기적인 해석이다 라고 내어놓는다든지 뭐 그런 것에 우리는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주관적 계시를 자꾸 취하다 보면 송구 영신 때 말씀 복기 같은 거 하다 보면 성경은 1년 동안 한 번도 읽지 않으면서 뽑기 해가지고 달달, 옛날 뽑기 해보셨죠? 그 설탕 이렇게 녹여, 뽑, 잘 모르는 분도 계신데 그거 이렇게 녹여 먹는 것처럼 연초에 하나 뽑아놓은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자꾸 이렇게 혀로 이렇게 핥아 먹으면서 1년 보내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 성경을 항상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저희 교회 10년 전에 그 딘 플레밍이라고 아시는 분 아시면 캐나디안 와가지고 1년 동안 신앙을 하고 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분을 만나서 저희 집에서 여러 번 식사했는데 단 한 번도 왼손에서 성경을 놓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을 만날 때. 항상 성경을 읽다가 저를 만나요. 그리고 오후에 아파트 교육관에서 항상 3, 40분 정도 소리 내서 읽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회 가가지고 갑자기 로마서 8장 암송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조명수 교사님 오셨는데 그냥 가는 날 암송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안 된다 그러다가 저녁 먹기 전에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8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외워버렸죠. 우리는 평소 그렇게 못하죠, 그죠? 그런 정도로 성경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곱씹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청년들도 로마서 1장, 8장 다 외웠고 또 이제 이번에는 에베소서도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자꾸 암송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뭐 시간이 이렇게 자꾸 가다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바빠지네요. 또 하나 우리 그 여기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이 자명성,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가한다는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물론 우리가 뭐 목회자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겠고 또 교회 가자는 전도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항상 한 영혼을 회심시킬 때는요 성령께서 홀로 역사하십니다. 본인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가는 경험 안에서 혹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 전폭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케우스라고 하는 17세기 개혁파 스콜라 정통주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그 자체 안에 다른 도구나 도움 없이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명료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은총으로 성경이 올바로 해석되고 진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무릎을 치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승 같은 거, 전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문에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그걸 묻고 있죠. 여기 보니까 장엄함과 순수함, 그 다음에 일치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 목적,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것, 그 다음에 신자를 위로하고 구원에 이르게 세우시는 그 빛과 능력,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각주에 달리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 구절을 다 프린트를 했어요. 한 지금 몇 페이지 되는지, 한 50페이지 되는지 그쯤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다 나눠두기는 너무 좀 부담이 좀 되고 하긴 한데요. 여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볼 때 각주에 이렇게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지나가시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걸 보시고 뭐라고 기록된지를 잘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1번 각주에 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장엄함과 순수함이라고 말했죠. 그죠? 근데 호세아 8장 12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감추어졌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신 것이다. 이런 구절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함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시편 12편 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40절에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 순수라는 것은 0.00001%의 불순물도 있지 않은 상태죠. 그죠? 그런 완벽한 상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순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정밀한 기구를 사용해서 그 재료를 조사하면 거기에 뭐가 섞여 있어요. 단일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말씀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말씀만이 순수하다. 그래서 어느 것도 사랑하지 않지만 말씀만 사랑하게 되는 배타적 사랑을 갖도록 만드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인용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러나 그러니까 사문 끝에 그죠? 그러나 성경으로 또한 성경과 함께 사람의 마음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자 성경으로 또한 성경과 함께 이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경과 관계없이 성령이 계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걸 떨어뜨리면 신령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또한 성경과 함께 인간의 마음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게 바로 성령의 내적 역사죠. 그죠? 이것만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하게 설득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은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왜 그런가?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가 우리 전 존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질 수 없도록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한계를 갖고 태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성령께서 내적으로 증거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설득당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만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가? 성령만이 성경의 으뜸가는 저자이기 때문이죠. 그죠? 네. 성경을 쓰신 저자가 누구예요? 물론 우리가 뭐 성삼위 하나님을 다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영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내적 조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진리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을 경험하고 따르고 사모하지 않는 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설복당하지 않으므로 그분은 고집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집이 그냥 고집이 아니면 돌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살갑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죠? 말씀이 들어가도 항상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대로 목회자가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자신이 경험한 신앙의 어떤 칼라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던 신앙의 행위들 그런 경향성들을 자꾸 주장하면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하지 마시고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어떤 뭐 뭘 좀 따로 좀 뭘 좀 주세요 간식을 뭐 이렇게 찬양 인도를 좀 하면서 마음이 좀 찡해지든지 뭐 하여튼 기도도 쭉 하면서 이렇게 좀 하든지 뭐 물론 그런 거 필요해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찬양도 정말 열정적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은혜 수단은 뭐라고요? 찬송이 은혜 수단이 아니죠.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그게 은혜 수단이에요. 세 번째로 성경은 주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파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은혜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이 성령과 성경의 결합,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적 증거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내가 말씀 읽을 때 이런 강렬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으로 성령의 내적 증거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적 증거를 이해되는가? 잘 들어보세요.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고 순전히 신비로운 체험을 주지도 않지만 사람의 영적 비전을 열어서 항상 성경에 객관적으로 현존한 진리의 표지들을 이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비스러운 경험, 새로운 계시 이런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성경을 진리의 표지로 이해하도록 하신다. 이게 성령의 내적 증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근본적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시겠죠?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배제하고 성령이 막 따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계시를 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이라는 구호를 꼭 기억하시고 성경 전체에 대한 조화로운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줍지 않은 우리의 어떤 생각 또 과학 만능주의에 사로잡히는 우리 이성 이런 것들이 굴복을 당하고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칙이라는 것도 배웠고 또 내적 증거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설득하신다는 사실도 잘 배웠습니다. 배운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잘 간직하고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말씀 위에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